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오늘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누가복음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1장 17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7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을 비교하기 위해서 말라키 4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비록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기는 하지만 마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사로잡혀서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 그것이 이제 인용되고 또 그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아들을 얻게 되리라는 천사의 말에 사가랴는 자신도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는데 이러한 일이 진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과거에 그토록 아들을 열망하면서도 기도했던 사가랴가 실제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는 현재의 자기의 사정을 변명하면서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인 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가랴의 그 불신적인 행동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데 네가 분명히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결국 천사가 말한 것은 좋은 소식은 사가랴의 불신앙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 성취에 대해서 대응해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처한 상황을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우리 매기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하리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상황이 불가능하든 가능하든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1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날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한 번 더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신앙은 축복이며 불신앙은 심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소에 있는 동안 백성들을 위한 축복을 선포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자신이 보았던 것도 백성들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가랴가 앞으로 9개월 동안 간직하고 살아야 할 아주 개인적인 표징을 주셨던 것이죠. 24절로 가보세요.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왜 숨어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다른 말들을 뭐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자신이 나이 들어가지고 임신한 것이 부끄러워서 숨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지만 사사기 13장 13절로 14절 내용처럼 임신한 자신을 부정한 생활에서 구별하고 이와 아울러 태어날 아이의 양육 문제에 관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함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25절로 가보세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본절에는 엘리사벳의 깊은 감사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부끄러움이란 유대인 제사장 가문에서 아이가 없다는 세인들에 대한 부끄러움인데요. 여성의 불임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고 수치였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뭐 이 정도까지 여겨졌었단 말이죠. 그러나 엘리사벳은 오랜 세월 그 고통 가운데서 큰 결실을 지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의 기쁨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26절로 가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좀 달리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데 그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출생과 유년 시절을 병행해서 소개하는 아주 그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그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려고 하는 그러한 저자로서의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절로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누가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자, 27절입니다. 1장 27절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요셉과 마리아의 정혼을 천사가 나타날 때까지 잘 지키고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요. 그래서 그 유대 관습을 보면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을 한다고 그래요. 산마의 학파는 정혼한 여인의 부정은 사형으로 처벌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혼전의 성관계도 물론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정혼 기간 내에 신랑이 사망할 경우 신부는 과부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9절, 34절 등에 보면 마리아의 처녀성이 거듭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이 그러한 문화적 배경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조는 약혼 이후 마리아가 더욱더 조신하고 경건한 생활을 했음을 부각시킴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확증시키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음은 물론이고요. 28절로 33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티아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나타난 것과 같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할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정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마리아는 천사를 보리라고 예상하지 못했고요. 하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으리라고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천사의 출현은 마리아에게 아주 엄청난 사건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축복을 선포한 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은 마리아가 예수라 불리우는 약속된 메시아의 모친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모두를 확증했음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겠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인간이셨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로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구주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을 보죠.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여섯 달이 되었나니 저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리아가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일이 어떻게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깨닫지 못합니다. 34절에 나타난 마리아의 질문은 불신앙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일반적인 일에 대한 놀라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히려 그 질문은 신앙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마리아는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는가? 천사 가브리엘의 세 가지 대답은 다음과 같았어요. 첫 번째는 처녀의 잉태함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임을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마리아의 정원자인 요셉은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되셨던 거죠. 일부 백성들은 마리아가 요셉에게 정절을 지키지 아니했으며 예수님은 음란한 데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부 백성들의 평균은 마리아가 일생 동안 감당해야 할 고통의 일부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두 번째로 그 아이가 거룩한 분이며 인간의 죄성을 지니지 아니한 분임을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고 죄를 범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마리아를 덮으신 하나님의 영께서 예수님을 위해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리라는 말씀은 유대의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과 꼭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자궁은 성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소가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격려의 말을 전함으로써 메시지를 마치게 되는데 천사의 격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것이었어요. 마리아의 나이 많은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아울러 전해주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출생을 알려주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은 욥이나 예레미야 심지어 주님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권능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마리아의 신앙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되었던 거죠. 그것의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계집종이오니 이 계집종이란 표현입니다. 가장 천한 직책의 여종이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마리아의 자기의 표현은 그녀가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몸과 영혼과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따라야 할 훌륭한 본보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1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본문에 이르러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결합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수께서 요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 그다지 강조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집중이 되면서 성경의 저자가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어쨌건 마리아는 긴 시간, 긴 여행을 통해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가 누구와 함께 갔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단지 그녀는 엘리사벳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일념으로 여행길을 재촉해서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마리아는 친족인 엘리사벳도 이적적인 은혜에 의해서 수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기쁨과 놀라움을 나누고 싶어서 그곳에 가지 않았나 싶어요. 마리아가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가서 문안하자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를 축복하는데 그 태중에 있는 복중에 있는 아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라는 표현은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들에게 보편적으로 있는 현상인데요. 대개 그 산부인과 쪽으로 보면 6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 태중에서 이제 뛰노는데 흔히 발차기 하는 거죠. 그게 생리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15절의 사실로 미뤄볼 때 복중의 아이의 움직임은 그냥 아이의 발차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움직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아이는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장차 자기가 그 길을 예비할 메시아의 모친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그 모친의 몸속에서 뛰놀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몸속에서 그랬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감동은 그의 모친 엘리사벳에게도 역사해서 그녀의 마음에 놀라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고 메시아의 모친 마리아를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누가복음으로 모시도록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